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아직 창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참게. 네, 송진형님이 일발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4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치 시사 위주로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자는 3,450명입니다. 구독자 10명이 늘었군요. 최근에 시청률이 조금 올라갔죠. 네, 지난번 방송이 조회수가 1,800회, 그 이전에 1,400회, 아직 선거 여진으로 조금 조회수가 남아있어요. 시청자가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이 이상했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님, 박신타마니님,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준석이 십자포화를 퍼부어대고 있죠. 이준석은 이제 이 갈 때까지 간 인간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인간이 필요했어. 자객이야, 자객. 진시황 목에 칼을 겨누는 형가 뭐 이런 인간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 한다.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니까 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러고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대선 끝나니까 바로 쫓아냈다. 절치부심, 이 양반이 사자성어를 또 좋아하네. 젊은 녀석이 말이야. 사자성어 나 같은 꼰대들이 나서게 돼 있는데 이준석이 사자성어를 뭐 절치부심.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렸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의 위기다. 다 본인이 자초했다. 정치를 이상하게 했다. 아,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뭐,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다. 이거는 상투적이네, 이거.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죠. 달면 삼키고 서면 뱉지, 그러면. 서면 삼키고 달면 뱉냐.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 윤석열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니고, 보수란 안정을 추구하는 건데, 안정이 아니라 소란을 일으키는 소란 정치, 소란 정치. 이게 보수가 아니야. 보수는 안전희구 세력이라고. 근데 윤석열은 소란희구 세력이야.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명도 못 보여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이해찬하고 일을 반씩 나눠서 했죠. 그런 식으로 정동영이라든가 김건태라든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장관 한 자씩 다 돌려가지고 그야말로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뭐 실제 드림팀이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드림팀으로 보이는 그런 내각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윤석열은 장관이 생긴 것부터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와, 윤석열 뒤에 그 따라다니면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생긴 게 너무 이상해서 그 창피함을 물타기 하고 있어. 이상하게 생긴 사람 따라오니까. 한동훈 뒤에도 이상하게 때리는 사람은 윤재옥인가 뭐 이상한 사람이 대구 사람이 하나 따라다녔는데 그 양반도 창피를 모르는지. 근데 워낙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상하게 어울리네. 그래서 본인도 이 정도면 준수하지 하고 창피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윤석열을 평가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면 이게 안철수 이야기하냐. 안철수는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도 못 보여줘서 처음에는 우르르 따라갔어요. 뭐 박지원도 따라가고 다 따라갔어요. 정동영도 따라가고 우르르 따라갔는데 다 기어나왔다고. 아무도 안철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 안철수하고 회의를 하면 안철수는 입을 꽉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말하면 예, 예, 요거밖에 안 해. 그 다음날 다 뒤집어. 집에 가서 마누라가 그건 아니야. 마누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반대야. 자기 혼자 마이크 잡고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야. 장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치나 보고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가 집에 가고 윤석열 혼자 떠든다고. 근데 안철수는 반대로 자기는 한 말도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 예, 대답은 잘해. 그러놓고 다음날 다 털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철수를 뒤집어 놓은 윤석열이야. 와, 똑같은 인간인데 무능하기는 똑같은데 한쪽은 말 많은 안철수고 한쪽은 말 없는 윤석열이야. 둘 다 정치 자격이 없는 거죠. 정치할 감이 안 되는 인간인데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는 검사로 뜬 거고 하나는 기업인으로 뜬 거죠. 네, 박미희님,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현재 32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이준석의 한마디. 이준석이 안철수는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도 못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말 딱 들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는 안철수 생각하는데 이준석 이 인간도 같이 일할 인간이 없어. 이준석도 혼자 원맨쇼하는 거지 누가 이준석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겠냐고. 뭐 천하 용인이 있다 그러는데 다 나갔잖아. 이준석 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 있다 그러는데 천하람인가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도 같이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여성을 전 국민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손잡고 일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 전여우까지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마주하는 게 정치다. 꼴보기 싫다고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야, 심지어 문화일보까지 한마디 또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문화일보까지 윤석열한테 훈수를 던지고 있어요. 정치라는 그런 게 아니란다. 정치라는 것은 적도 중립으로 만들고 중립도 악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지. 보고 싶다. 그럼 이거는 어린애. 어린애 행동이지 정치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정치한다 그러면 만면에 웃음기를 띄고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도 미소를 짓고 타협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게 정치지. 싫다고 안 해. 이런 초딩 행동은 정치가 아니죠. 근데 그건 이준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안철수, 이준석, 윤석열 다 똑같은 인간이야. 왜 이준석이 잘렸겠냐고. 당내 정치를 못해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아서 잘린 게 아니고 혼자 연탄 리어카 끌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한다고 표가 안 나와요. 이준석은 윤석열이 지하철역 앞에서 90도 절하면 표가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머저리지. 머저리. 그 해봤자 신문에나 한 줄 나지 그거 가지고 아 윤석열이 사람 됐네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윤석열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윤핵관이 나왔죠. 근데 곧 틀어지고 계속 윤석열이 계속 사람을 갈아치우고 윤석열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 드림팀이 없다고. 아 그럼 사람이 안 됐네. 쟤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팀 플레이인데 조중동이 계속 개인 플레이만 강조해서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윤석열을 망치는 게 조중동이야. 조중동이 윤석열을 빨아주면 빨아줄수록 윤석열이 망한다고. 역설적으로 조중동이 민주당 계속 괴롭히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기본은 해. 최악은 안 한다고. 그냥 계속 괴롭히니까. 근데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고 조중동이 빨아주니까 계속 어긋난 뒤로 가는 거죠. 보수가 주장하는 게 생존 전략이 아니라 세력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걸 문화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수는 생존 지향이에요. 세력 지향은 보수가 아니야. 세력 지향은 진보. 진보는 흑인도 좋아. 성소수자도 좋아. 다문화도 좋아. 종교가 달라도 좋아. 성별이 달라도 좋아. 세력을 그에 대한 함대를 만들려는 게 진보. 보수는 나만 살자. 다 죽어. 나만 살겠다. 히틀러의 레벤스라우. 독일 게르만족만 살고 러시아인은 다 죽이자. 이게 히틀러 생각이라고. 보수는 원래 나만 살자. 그게 보수예요. 보수는 세력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수는 적을 만들어야 돼. 윤석열이 집권한 것도 중국이 쳐들어온다.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걸 강조했었던 거라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 이걸로 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국이 쳐들어온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거에 진 거예요. 만약 진짜로 윤석열이, 아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으면 윤석열이 이겼죠. 이게 진실이라고. 진보는 세력 지향, 보수는 생존 지향. 그러므로 조중동이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해도 그건 틀린 소리고, 보수는 생존 지향을 하는 게 맞아요. 나만 살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중국이 쳐들어온다. 이게 먹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구덩이에 빠진 돼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멱을 따는 거죠. 하여튼 윤석열하고 비슷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그 기아의 김기태 감독, 2014년에 김기태 감독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해외 토픽에도 나왔다고. 김기태 감독이 한 이상한 짓이 뭐냐면 드러눕는 짓을 했어요. 3피트 아웃이라고 주장하면서 2루에 가서 드러누웠어.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지금 기아 감독이 이범호를 포수 뒤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구 룰에 그런 게 있냐고 다 야구 룰을 막 찾아봤어. 전 세계 야구 팬들이 다 룰북을 본 거야. 황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시리즈로 잔뜩 있어요. 나무위키 보면 김기태 감독의 괴랄한 행동 수시까지 모아놨는데, 윤석열도 만만치 않다. 완전히 괴짜다. 미친놈이다. 개망난이다. 또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배짱이 없는 거지.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도조 히데키처럼 일본이 망할 때까지 그냥 1억 총 옥사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바보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 히틀러도 독일이 기세가 꺾인 상황에서 어떻게 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죽었다고. 일본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무솔리니는 그래도 해외를 튈 생각은 했는데. 네. 난나님, 프란치스코님, 랜드로즈님 반갑습니다. 현재 47명이 시청입니다. 다음은 박대가리 한동훈.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이 한동훈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써놨더라고요.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글 좀 쓴다는 사람이 여기 다 첨삭 지도를 하고 있어. 논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초딩 일기장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다 막 그 밑줄 끄어가면서 글을 똑바로 써야지. 그래서 저도 야, 제가 글장인은 아니에요. 글장인은 아닌데 그 칼럼 좀 써봤잖아.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근질근질한 거죠.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싶어. 말 나온 김에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글 알고 싶으면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후 출사표는 가짜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제갈량이 쓴 게 아니야. 제갈각이 썼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 패배이지. 뭐가 패배냐고. 주어가 없잖아. 이번 총선 패배가 저희 패배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원래 저 말을 할 때는 이 상대방 안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다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안녕합니다, 여러분도 안녕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한동훈은 대학 들어갔어도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인데 이상한 안 물어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처음 인사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자기 안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 날씨가 좋네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굿모닝이 뭐냐고. 좋은 아침은 내 것도 되고 상대방도 되는데 이걸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인사말로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 나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굿모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규칙이 있다고. 초등학교 때 안 배웠냐고. 왜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느냐고. 편지 쓸 때도 배웠잖아. 편지 쓸 때 왜 먼저 날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내 안부 이야기하고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있습니다. 다 배웠잖아. 와, 이걸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아는 걸, 야, 이걸 대학 졸업한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더니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동훈의 잘못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어 교육의 문제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도 국어 선생님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편지 쓰는 방법, 문안인사 하는 방법, 일기 쓰는 방법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쓸 때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초등학생 일기 쓰는데 전부 나는 오늘 이렇게 나왔더라고. 아마 이 초등학교에서 일기 쓰는 방법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맨 처음에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과거 역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당이 이승만이 만든 당이고 박정희가 이렇게 세운 당이고 뭐 이렇게 이제 과거 이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출사표를 쓰더라도 먼저 선주께서는 하고 막 선제께서는 하고 유비 이야기를 한다고. 유비님이 그 당시 죽었잖아요.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로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제안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데 대해서 개념이 꽝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일단 이제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고 뭐가 대단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뭐가 대단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뜨거웠던 5,960km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다 재봤냐? 방방곡곡 유서장에서 절실한 표정. 이거 뭐냐면 가만 보면 이게 의식의 흐름이. 와, 이 소설 쓰고 있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어. 와, 대단한 양반이야. 이거 보면 한동훈이 머릿속에서 일단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세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표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절실함 생각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찍고 있어. 카메라가 점점 줌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창피하지 않냐. 그다음 내용도 쭉 보면 어떤 말을 딱 해놓고 그 앞에 말을 계속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을 딱 해놓고 큰일 났다. 내가 왜 배신이라고 했지? 생각해보니까 배신하면 내가 윤석열을 배신했다. 아니야, 난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돼서 할 대상은 여러분뿐입니다.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신했다는 게 캥기니까. 그리고 사심 없고 신중하다. 요건 뭐냐면 윤석열이 사심이 있다는 얘기죠. 배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난 배신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배신했지? 윤석열,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걸 계속 엎어진 물을 주워담고 있어. 수습하고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정교한 건 한동훈이고 박력 있는 건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 힘을 합치면 선거 이기는데 윤석열이 자기를 배신하는 바람에 선거 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만 이야기하죠. 여기는 뭐 허연지기도 없고 헝글찬 기계도 없고 도전자의 패기도 없고 지도자의 사명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번 선거가 왜 졌는지 그것도 없고 그냥 감상적인 징징대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생이 일기 쓸 때 그렇게 써요. 초등학생 일기 검색해보고 다 자기가 오늘 그런 그릇을 깼습니다. 그릇을 깼다 딱 써놓고 이제 왜 깼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고양이하고 놀다가 깼습니다. 고양이하고 노는데 왜 깼지 또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할아버지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기성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이게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식의 흐름을 다 들켜버린 거예요. 네, 이영수님, 프렌즈비님 반갑습니다. 현재 55명이 시청입니다. 다음 곡지는 집단사고와 집단지성. 우리가 보통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경쟁이 없는 집단지성은 전멸이에요. 지금까지 집단지성에서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죠. 일단 로바의 원로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인데 원로원은 그 자체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게 한 번도 없어요. 원로원의 모든 결정 다 잘못된 거야. 일단 원로원은 집정관을 두 명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지휘관을 두 명 붙여요. 그걸 다 줘. 전쟁터에 지휘관 두 명이 뭐 짝수 날은 내가 하고 홀수 날은 얘가 하는 거예요. 둘이 하루씩 교대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됐냐고. 그 한니발한테 허벌락 깨졌잖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원로원이라는 거예요. 원로원이 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집정관을 쪼아대는 거예요. 호민관을 쪼아대고 민회를 쪼아대고 계속 압박을 한다고. 다시 말해서 국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없는데 국회가 계속 대통령을 압박해서 잘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집단지성은 집단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쪼아대서 그 한 명을 계속 갈고 가지고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신출귀몰한 작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프랑스 의회가 나폴레옹을 계속 씹었어요. 우리에게는 100명의 버루투스가 있다. 나폴레옹들을 암살할 거야! 계속 그렇게 겁을 주니까 나폴레옹이, 아, 좋됐다. 내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뒤지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된 다음 다 개판쳐버린 거예요. 예. 이제 자기한테 쪼아댈 인간이 없어. 아무도 안 쪼아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의회가 계속 나폴레옹을 쪼아대는데 계속 쪼아대다가 안 쪼아대니까, 야, 내 세상이 왔다. 게임 끝. 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나폴레옹이 지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쪼아대면 살고 쪼아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쪼아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존나 갈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서 국회의원 300명이 대통령 한 명을 갈고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총명한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개판 친 건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임금 10년 넘어가면 다 암군이 된다, 폭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네로도 초반은 잘했어요. 왜 초반은 잘하다가 나이가 들면 폭군이 되냐. 초반은 어른들이 잔소리를 한다고. 나이가 들면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해. 그때부터 맛이 가는 거죠. 근데 언론이 민주당은 갈구는데 국힘당은 안 갈구니까 개판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언론이 민주당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 언론이 민주당의 원로원이야. 원로원 의원들이 전부 그 집정관 한 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언론이 민주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러니까 더 민주당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쓰는 얘기는 인간은 초반에 어떤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찾아가기 전에 실패를 딛고 이래서는 용감한 결정을 하지. 한번 이 자리를 잡으면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 제가 뭐 메가더 이야기도 써놓고 벤플리트 이야기도 써놓고 리지웨이 이야기도 써놓고 그래도 많이 써요. 조지퍼, 스틸웰, 알몬드 역사적으로 5대 바보가 있어요. 그 위에 무다구치 랬냐 많아요. 이시다 미스나리 이 모든 또라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딱 보면 딱 보이잖아. 쫙 보여요. 양반들 공통점이 뭐냐면 현장에 절대로 안 간다. 러시아 장교는 포탄 사거리가 4km인데 4km 안에 안 가요. 전선이 4km밖에 있다면 4km 안에 안 가. 그리고 사병들하고 절대로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사병들하고 대화하는 즉시 소대장 길들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교는 우리의 주적이다. 장교가 사병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사병들하고는 말을 안 해야 돼요. 장교가 사병들하고 대화하는 즉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몬드 이 양반은 얼마나 바보 천치 덩신이냐 하면 인천 상륙장이 나는데 상륙정을 딱 보고 그 LVT라고 있죠. 상륙정이 있는데 저게 물에 떠자는 거야. 명사를 딱. 아니 장군님이 상륙정을 보고 저거 물에 떠냐 나는 믿을 수 없어. 저거 물에 안 뜰 것 같아. 걱정돼 이러고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도 이만만 모르는 거야. 일본 미국이 상륙 작전을 많이 했어요. 일본하고 싸울 때도 태평양 전쟁에도 이오지마 전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상륙 작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상륙장을 보고 저게 물에 떠냐고 확실해.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장군님이 미쳤어요. 우리는 존댔어요. 저런 장군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놈이 메가드 BOR에 횡성전투 말아먹고 현리전투 말아먹고 사찰리전투 말아먹고 장진호 전투 말아먹고 다 알몬드가 말아먹은 거야. 알몬드 인용새끼가 다 헤쳐먹은 거라고. 이 양반 혼자서 미군을 다 죽였어. 와, 이러면 또 알사탄까지 생겨가지고 이상한 아저씨인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이 양반이 원래 흑인을 부대를 지휘했어요. 2차 대전 때. 근데 흑인은 유색 인종은 미군 병사가 될 수 없다. 지휘 거부 이래 잘렸어요. 근데 흑인을 유색 인종이라고 지휘를 못하겠다는 인간이 한국인을 지휘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알몬드 한국인 다 죽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횡성전투, 현리전투는 알몬드 이 새끼가 한국인 쳐 수 없어. 이래 죽어. 이래 죽인 거야. 왜? 2차 대전 때 흑인을 병사를 이 양반이 지도해가지고 개판 쳐버린 거예요. 그걸 잘렸어. 그걸 잘려가지고 메가드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왜 메가드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메가드가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꼰대한테 보내가지고 저 귀찮은 인간들 저 우리 면전에서 치워라. 저 인간 좀 치워라. 이래서 버려버렸는데 엉뚱하게 한반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인간이, 이 인간이 한반도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와, 말도 못해. 서티주에는 더 빙신인데, 야, 미군에도 무능한 쫄장부가 굉장히 많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 무사가 전쟁을 하려면 칼을 이렇게 부딪혀봐야 돼. 몇 번 부딪혀보고 상대방의 힘을 파악하고 일단 실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밀어보고 오른쪽 힘이 세다, 왼쪽 힘이 세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알몬드라든가 메가드 그리고 서티루엘 그리고 미스나리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많아요. 이 모든 이 바보 장군들의 공통점은 무다구치랬냐 이런 인간의 특징은 싸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메탑을 밀어보고 상대방 힘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작전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안 보여요. 딱 보면 그걸 알아. 일단 메가드도 호주에서 딱 앉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쟁에서 한 번도 인도네시아를 방문 안 했어. 필리핀에도 한 번도 현지에 안 가고 6.25 때도 단 하루도 한반도에서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신문기자들 끼고 다니면서 신문기자들한테 정보를 다 누설해버려요. 그 팽덕회가 미국 신문 보고 미군 작전을 다 알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가드가 한국에 온다니까 리쥬에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날이 반격작전 한 시작날이라고. 반격작전이 시작됐다는 걸 메가드가 서울로 왔다는 것은 한반도로 왔다는 것은 반격작전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줘버리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와, 또 메가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냐면 2차 대전 때 이제 함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으면서 만년필 5개를 가져갔어요. 만년필 1개로 사인해놓고 5개를 갖고 와서 이게 그 만년필이야 하고 사기쳐서 팔아먹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안겨주고 이게 그 유명한 일본의 항복을 받은 그 사인한 만년필이야 5명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엄청 아부의 달인이야. 아부의 달인. 그 왜 그러냐. 인맥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맥을 다지려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인맥을 만들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사적인 만년필이야. 이 만년필로 사인을 받았어. 이걸로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어. 5개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완전히 이명박이 형님 이명박이 내가 또 그 이야기 읽었다고 나는 만년필이 30자로 만년필 30개 갖고 와서 다 사기 친 거 이게 그 만년필이야. 이야 기상천외한 윤석열 찜쪄 먹는 악질이야, 악질. 그리고 메가드는 인천 상륙이라도 성공시켰으니까 큰 소리 칠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 바보 꼴통들의 공통점은 도구를 사용을 안 해요. 도구라는 것은 이 도구라면 상대방하고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를 밀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힘을 파악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겠지. 그럴 때 난 이렇게 반겨. 이게 없어. 그냥, 무조건 막, 항공 지원해. 대포 사격해. 밀어붙여. 무조건 구사 투입해. 진격해.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과정이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과정이 없는 애들은 다 또라이야. 윤석열 이번에 한동훈 선거 지휘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게 없는 거야. 전혀 없어요. 전부 이 그냥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이재명 나쁜 놈, 조국 나쁜 새끼.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는 자기 입장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 뭐냐 어린애 5살 어린애가 형아가 때렸어요. 쟤가 나한테 침 뱉었어요. 쟤가 나한테 욕했어요.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거 아니야. 국민한테 계속 고자질을 하고 있어. 국민한테 이재명이 뭘 했어요. 조국이 어떻게 했어요. 양문석이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30살 넘게 먹은 놈이 국민한테 선거기간 내내 고자질을 하고 있어. 이게 정치냐고. 빡대가리 빡대가리. 돌대가리 돌대가리. 하여튼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한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까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황제가 된 다음에는 안 변했어요. 그때부터 꼴통이 된 거예요. 한니발도 안 변했어요. 한니발도 막판에는 똑같은 전술을 계속 반복하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 적이 없어.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준 사람은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는 계속 뭔가를 보여줬어. 제가 유비를 높이 평가한 유비도 계속 뭔가를 보여줬어요. 삼국지 읽어보고 유비 쪼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정사 읽어보라고. 제가 볼 때 조조급으로 뛰어난 사람이 유비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다 등신이야. 보통 이제 전쟁 한번 지면 다 죽어요. 근데 유비는 맨날 져. 근데 왜 계속 살아있냐고. 맨날 지는데 왜 살아있냐고 계속.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번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그 이후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은 거짓말이고 집단 압박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해서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조국을 압박해서 이재명하고 힘을 합치게 만들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망하는 인물은 도구를 사용을 한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때린다. 내가 강하니까 네가 항복해야 되는 게 아니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전쟁에 지는 장군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네가 항복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지휘관들은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사전 준비해서 이긴다 이게 아니고 사전 준비 플러스 그 현장 상황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 전략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의사결정을 안 했어. 왜냐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동훈이 하는 이재명 비난, 조국 비난은 선거하기 전부터 준비된 거죠. 그 선거 전 들어가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상황에 맞게 어떤 대응을 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지능이 떨어진다. 다음 꼭지는 한간족과 한간족. 이 뭐냐면 한동훈이 삐졌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밥 사준다고 오라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와 윤석열이 만나서 한동훈에 대해서 뒷담화를 깠는데 그래서 삐졌다. 그러다가 전대호한테 한 소리 들었다. 뭐냐면 초등이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아까 페이스북에 쓴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윤석열을 배신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나를 배신했어. 그런 얘기죠. 하여튼 황성빈이 깐족되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양현종한테 째려보기를 당했죠. 그 롯데 선수인데 홈런 3개 쳤어요. 갑자기 하루에 홈런 3개 쳤어요. 어쨌든 이 황성빈은 반성을 했는데 한동훈은 반성을 하냐. 한동훈이 괴짜잖아요. 그런데 황성빈도 괴짜야. 황성빈도 깐족되고 한동훈도 깐족된다고. 똑같은 깐족인데 예를 들면 조규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다고. 그러면 축구를 잘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축구를 못하면 넌 머리부터 깎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렇게 선거 이기면 아, 한동훈 최고 이러죠. 근데 그렇게 선거 지면 가발부터 벗어라. 왜 기행을 하느냐. 왜 가발을 쓰고 다니냐. 왜 키높이 구두를 쓰. 일반인은 그렇게 해도 돼. 연예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짜 안경 쓰고 다닌다고. 정치인이 왜 가짜 안경을 쓰고 가발을 쓰고 키높이 구두를 쓰고 셀카를 찍고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하냐고.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책임져야 돼요. 이건 정청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맨날 김어준하고 로닥거린다고. SNS를 엄청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겨야 돼요. 그런 짓을 해놓고 지면 엄청나게 욕먹어. 안민석 잘렸잖아. 이 양반도 남이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지면 엄청나게 욕먹는다는 거죠. 일반인이 안 하는 괴짜 행동을 하면 이겨야 되고 괴짜 행동을 했는데 졌다면 두 배로 얻어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100방을 맞아야 돼. 500방을 맞아야 돼. 이정후와 야마모토. 이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증거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인가? 이 양반이 12년간 4,300억의 다저스에 이수 팔려갔는데 투수를 12년하고 12년씩 계약할 사람이 어딨어. 미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저스도 프런트가 있고 그 사람들은 월급도 빵빵하게 받는 사람인데 내보다 훨씬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와 이런 야마모토가 일본 선수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어요. 키가 작아. 물론 키 작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닌데, 키가 작으면 손가락이 짧을 거 아니냐. 손가락이 짧으면 악력이 엄청 세지 않은 한 회전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RPM 올리려면 악력이 엄청 세야 돼. 그럼 지금 야마모토 양반은 공인구가 다르다. 미국 야구공과 일본 야구공이 다르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푸시움 잡으러 이렇게 손가락에 실밥을 네 군데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약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손가락에 악력이 세야 돼. 그럼 손가락이 길어야 돼. 그런 이런 것을 미국 그 프런트가 야마모토 토론을 보고 악력이 센지 손가락이 긴지 이거 확인했냐고. 키도 작고 악력도 약하고 손가락도 짧다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제가 이게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 양반이 안타를 좀 맞았어요. 근데 점수를 안 줬어. 근데 사사키는 안타는 안 맞았는데 점수는 더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야마모토가 더 기계화가 뛰어나는 거죠. 안타는 맞아도 후속 타자를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야구가 미국에서는 안 통한다고. 왜냐하면 똑같이 안타를 맞아도 일본에서 맞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미국에서 맞으면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일본에서는 땅볼이 될 게 미국에서는 장타가 돼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물론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데이터가 다 나온다고. 내가 이거 데이터를 30분 검색해봤다고. 잠시 검색해보니까 사사키는 방어율은 2.0이고 야마모토는 1.4인데 압도적으로 야마모토가 낫죠. 근데 안타 맞은 거는 사사키가 야마모토가 더 많아. 이거 보면 통계가 다 나온다고. 미국 야구는 무조건 탈삼진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이 야구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미국 타자의 타율이 떨어졌어요. 좀 2할 치는 타자가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2할 4푼 밑으로 치면 잘렸는데 지금은 김하성도 2할 4푼을 못 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미국 타자들의 타율이 내려갔다고. 이제 모든 선수 홈런만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야마모토는 그런 식으로 야구에서는 미국 야구에 적응을 못해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이 그걸 12년 계약하고 4천억 계약한다는 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즉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만큼 생각을 안 하더라. 제가 롯데 야구 맨날 비판하는데 롯데 재벌 이번에도 감독 김태형 감독 좋은 감독 들어왔으니까 이제 선수는 은퇴리 와 FA 전부 희한한 FA 3명 계약했는데 3명 다 부상당해버렸어. 다 이군 갔어. 야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롯데만 개판이 아니고 미국 다저스도 개판이다. 인간들이 생각을 안 한다. 예, 다음 곡지는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가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구조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갈량은 유비를 따랐을까? 당연히 유비를 따라가야지. 그럼 누굴 따라가나요? 송권, 그 당시 송권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하산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헷갈리는데 그 당시는 천하산부이 아니었어요. 천하산부는 훨씬 그 이후의 일이고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가고 한참 후의 일이고 그 당시는 천하 10분이에요. 천하 10분. 그 당시는 원소가 조선한테 졌고 그 외에 뭐 이상한 아저씨들 다 살아있었다고. 군벌이 한 10명은 됐어요. 그러니까 송권은 그 많은 군용들 중에 한 명인데 왜 송권을 따라가냐고. 아무것도 아닌 덮보잡이잖아. 그 심지어 송권은 적벽대전 이전에 조조한테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노숙이 말렸지. 항복하면 죽으면 좆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조조한테 항복하면 다 벼슬 한 자리씩 얻어걸리는데 송권은 부하들을 살려놓고 죽으면 쳐버리죠. 그걸 노숙이 이야기해주니까 송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항복하면 안 되겠구나. 당연히 유비를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삼국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사람이 왜 유비를 따라갔을까? 송권도 괜찮은데.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유빈 좌장군이잖아. 좌장군 배설은 넘버설이 좀 됩니다. 사방장군이 있는데 그 표기장군 무슨 장군 있어요. 좌장군이 우장군보다 높아. 그래서 좌장군이라는 것은 넘버설이 좀 되는데 유빈은 좌장군이고 좌장군은 장군부를 개설할 수 있고 장군부를 게 뭐냐면 일본의 막부하고 비슷해. 쇼군이에요. 쇼군. 쇼군이 막부라 그러잖아요. 막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멋대로 관료를 임명할 수도 있고 너 이거 해 하고 벼슬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좌장군이니까 좌장군 깃발 딱 세우고 장군불 딱 열어가지고 너 한 자리 줄게. 너 태수해. 너 군수해. 너 면장. 너 이장. 이게 할 수가 있다고. 그 좌장군은 준 임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비가 송건보다는 훨씬 더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황숙이잖아. 물론 이제 유비가 뭐 황제하고 먼 친척이라 했지만 일단 황제가 인정을 했어요. 유비를 삼촌하고 불렀다고. 그럼 삼촌인 거야. 원래 유비가 황실의 먼 친척이지만 일단 황제가 삼촌으로 불렀다면 그때부터, 그날부터 바로 삼촌인 거야. 유비는 황제의 삼촌인데 손권 같은 덮보잡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 손권은 원래 그 손견이 원술 부하였어요. 원술 꼬붕이야. 구릉도 아니에요. 구릉도 아니고 일개 병졸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인데 적벽대전을 계기로 손권이 뜬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송권은 병사가 없어가지고 대만에 사람 잡으러 갔어요. 병사를 잡아라. 해남도까지 가서 베트남까지 가서 사람 구하러 다닌 거예요.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오나라 안에 반란군이 10군데 이상, 산적 무리가 한 10군데 이상, 수적도 수적, 산적, 온갖 해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조조가 쳐들어올 때 송권이 주유한테 준 병사가 3만이에요. 병사 3만 명밖에 동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하라 다 뒤져봐도 병사 3만 명 밖에 없는데, 그런 덮보잡하고 비교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조조 밑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게, 조조 밑에 가면 지분이 없어요. 창원 멤버가 아니야. 주식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유비한테 가면, 유비 밑에 관우, 장비, 조은 원래 좀 아니에요. 조은 쳐주는 사람 좀 모르고 하는 소리고, 조은은 그냥 유비 부하야. 그냥, 호위, 그러니까 경호원이에요. 경호실 차지철이야. 조은은 유비의 차지철이고 경호실장이고, 유비하고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 장비 관우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송근 뭐 미축 이런 사람도 조금 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갈량이 들어가면 넘버3인 거예요. 제갈량은 넘버3 주식을 받고 지분을 가지고 창업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조조 밑에 들어간다면 조조가 저 지분 얼마나 주는 조과 그러지. 사람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했을까? 처음에는 사람이 괜찮았어. 두 번째는 낙양이 붙었기 때문에 낙양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형주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낙양하고 형주가 가까워. 코앞이야. 그래서 낙양의 지식인들이 다 조조를 피해서 형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주의 공론이 유비가 사람은 괜찮더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갈량 혼자 판단이 아니고 제갈량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유비를 따라갔어요. 방통도 있고 법정도 있고 그 뛰어난 천재들이 왜 다 유비한테 붙었을까? 그 제갈량 그렇다 치고 법정이나 방통이나 이런 사람도 다 재주가 있는데 왜 유비한테 붙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낙양이 불타고 낙양에 있던 모든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형주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비를 제갈량한테 추천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비가 좌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좌장군은 패소를 막 주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개설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 낙양이 불탔기 때문에 좌장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비가 황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족보의 힘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봉건 시대야.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그 당시는 봉건 시대라고. 봉건 시대는 족보 보고 판단하는, 그 당시는 뭐 구품중정법 이런 게 있었는데 문벌 귀족이 아니면 절대 벼슬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무조건 문벌 귀족이야. 그래서 족보가 나쁘면 절대 벼슬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족보가 좋은 유비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그 당시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갈량은 부자였는데 집안이 부자, 처갓집 돈으로 완전히 윤석열이야. 처갓집 재산이 수천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조조 밑에 왜 갔냐고. 손권 밑에 왜 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권 밑에는 이미 제갈 근이 가 있었잖아요. 자기 형님이 거기 가 있는데 동생이 거기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로 쳐도 제갈량이 27이고 손권이 28인데 거의 친구인데 어떻게 신하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끼리 같은 사람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형하고 칼부립니다. 만약 제갈근이 내 동생이 제갈량이다 잘 부탁하네 그러면 내가 야 니들은 형제가 뭉쳐가 다니냐 이상한 놈이네 돌았냐 난 한 명인데 니는 두 명이야. 야, 형제끼리 붙어 다니고 어딨냐. 꺼져 그런다고. 그러면 제갈근은 제갈량이 형님하고 오면 야, 이 새끼 니 내 악기를 막냐. 내 발목 잡는 거냐. 내 신세 조지려고 내 따라다니는 거냐. 나한테 엉기냐. 꺼져. 이게 정상이지. 와, 형님 따라 손권 따라 손권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상천외. 와, 이런 기똥찬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야, 얘는 완전히 IQ가 돌이야, 돌. 빡대가리, 빡대가리.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이 없어, 상식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갈량은 주식 지분을 가지고 넘버 3로 들어간 거예요. 네. 현재 81명이 시청입니다. 다음은, 뇌는 왜 부정적 사고를 할까? 뭐, 구조론 회원들은 다 알겠지만, 뇌가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부정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긍정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애는 긍정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게 바깥이 있잖아. 어린애가 내 몸, 밖은 가족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어렸을 때 구화가 됐다. 아무도 못 믿어요. 유기견. 뭐, 강행우 드라마에도, 드라마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지만, 세나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얘기도 나오지만, 유기견은 절대 사람을 안 믿어요. 절대 사람 근처에 안 가. 상처 입은 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에서만 한다고. 왜 유기견은 사람 근처에 안 갈까? 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유기견이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것은 사람한테 얼어맞아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게 정상이다. 긍정적 사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사람이 개를 잘 키워가지고 그 올리버쌤 키우는 왕자와 공주도 왕자는 어릴 때부터 올리버쌤 키워서 말을 잘 듣고 공주는 뒤늦게 왔기 때문에 성견이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차이는 크다. 우주의 보편 논리가 부정이다. 긍정은 환경이 내게 우호적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긍정은 조건부고 부정은 무조건인 거예요. 왜 부정하냐, 그 이유가 없어.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노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새끼야 뭐가 있나, 왜 내한테 들이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어떤 내가 여자인데 어떤 남자가 꽃다발을 받치면 저와 사귀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노 한다고. 일단 노 하고 저 양반이 왜 나한테 들이댈까, 돈이 많나, 외제차 몰고 다니냐, 잘 다니냐, 서울대 나왔냐,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뒤로 알아봐. 일단 노한 다음에 알아본다고. 노가 먼저고 예서는 나중이에요. 그 어린애는 왜 예서를 하냐. 어린애는 엄마가 보호해 주니까. 엄마가 다 노해 줬다고. 그 어린애가 여기 있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옆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엄마가 통과시켜 줬다. 그러니까 예서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우주의 기본 논리가 노다. 다음은 테슬라 거품설. 제가 옛날부터 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 여러 번 깠는데, 제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까면 사람들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스티브 잡스보다 돈 많냐, 네가 일론 머스크보다 잘났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스티브 잡스도 실수한 게 있고 일론 머스크도 실수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아타리 출신이라고. 아타리가 게임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쪽으로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 게이츠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빌 게이츠는 워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티브 잡스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타리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타리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 가정이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정해버렸어. 아타리라는 가정에 잡스는 갇혀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뭘 하지? 게임? 인공지능으로 뭘 하냐? 비디오? 인공지능으로 뭘 하냐? 소설 쓰냐? 인공지능으로 만화 그리냐? 인공지능으로 영화 만드냐? 다 이러고 있다고.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스티브 잡스 아이디어 아니야. 그러니까 독자들의 스티브 잡스 아이디어에 갇혀버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울타리 정한 일반인들이 다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어. 빌 게이츠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워드 작업을 한다. 이 워드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어디 있어요? 회사원들이 쓴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인공지능 영화 만드냐, 소설 쓰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 검색하냐? 인공지능 검색. 근데 인공지능으로 검색 안 해도 돼요. 그냥 구글 검색하면 돼. 뭐하러 인공지능으로 검색해. 인공지능은 사무용으로 쓰는 사무용. 근데 우리는 사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무용으로 쓴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처음 각인이 되면 거기서 평생 못 벗어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타리 사에 처음 출근을 하면서 거기에 딱 각인이 돼가 인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아타리라는 그 아이디어 바운더리 안에서 놀았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데 이 양반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 나무에 그 밥이다. 인간은 고쳐서 못 산다. 뭐 하이퍼루프 개소리하고 화성이주 개소리 트위터 3대 삽질 그것도 많죠. 네, 다음 곡지는 소힘겨루기 대회.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한데 소싸움 대회를 왜 소힘겨루기 대회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권투 시합은 주먹 겨루기 대회, 태권도 시합은 팔다리 겨루기 대회, 축구는 발길질 겨루기 대회. 야, 하여간 선을 넘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면 소싸움 대회가 동물학대냐 경마장이 동물학대냐, 경마장이 100배로 동물학대입니다. 왜냐하면 경마장에 간 말들의 그 살아남는 확률이 5%인가 10%인가 그래요. 나머지 90%는 어디 가냐?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와, 엄청난 그 경마장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다 분노해서 경마장을 없애자, 동물학대다, 과천 경마장 없애라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경마장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지적을 안 한다고. 그냥 모르니까. 네. 마지막으로 급발진은 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게 만약 급발진이 가짜라, 운전자의 과실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급발진, 마약운전 급발진, 심신상실 급발진, 무면허 급발진, 초보운전 급발진, 이게 잔뜩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음주운전자가 급발진했다, 마약 먹은 자가 대마초 먹고 급발진했다, 심신상실한 사람이 급발진했다, 정신이상자가 급발진했다, 면허 없는 사람이 급발진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급발진하면 다 여성, 노인, 약자가 나온다고. 왜냐, 젊은 사람은 급발진해도 브레이크를 최대한 끝까지 밟으면 어떻게 차가 서긴 서요. 애를 먹긴 하지만 선다고. 근데 노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끝까지 못 밟아서 급발진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 뭐냐면 실제로는 급발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조로는 마이너스 사고잖아요. 존재가 아니라 부재를 봐라. 다시 말해서 급발진이 존재.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의 존재가 아니고 부재. 왜 당연히 급발진 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일으켜야 되는데 음주운전자는 급발진을 안 일으킬까? 대마초 먹은 놈은 왜 급발진을 안 일으킬까? 운전면허 없는 놈은 왜 급발진을 안 일으킬까? 초보 운전자는 왜 급발진을 안 일으킬까? 이게 이상하잖아. 부재를 보라고. 이러면 딱 끌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급발진은 있습니다. 구조론적으로 있어요. 왜냐, 존재가 아니라 부재를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놓친다.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은 깜깜해서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7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